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난 6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방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댓글만 읽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현정 PD님 나온 방송 진짜 댓글 많이 달렸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몇 분 좀 읽어볼게요. 오디오 클립에 김성은 회계사 사무사님께서 김현정 PD님의 인터뷰를 듣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혼내지 않으셨지만 저는 호되게 혼난 기분이다. 감사드린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굉장히 일하는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김현정 PD님이 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쇼츠로 틱톡에 올렸는데 틱톡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때까지 올린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일에 진심이셔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일 얘기를 저희가 또 다뤄봤잖아요. 일잘로가 네. 뭘까? 이 클립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예랑이님께서 41분부터 나오는 김지아 기자님 말씀 완전 공감이요. 유유.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얘기 하지 않길래 저만 그런 줄 알았네요. 이 고민은 홍상지 기자님의 레이스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군요. 제가 네. 이 댓글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 지금 이제 레이스 오픈돼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면 관련 정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저도 사실은 이 일잘러 관련한 책 세 기자가 한 콘텐츠 진짜 올해의 완속 콘텐츠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일하는 마음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한 걸 저희도 사실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김지아 기자 고민 들으면서 저 진짜 막 장문에 슬랙 썼다가 지금 김지아 기자 휴가 중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맞아요.
보내면 스트레스겠지 싶어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참았습니다, 김지아 기자. 화이팅.
네. 네,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 나눴다는 거에 대해서 또 체력이 공력님께서 우선 듣동라가 김지아 기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팀이라는 게 너무 부럽다라고 하셨고 뭐 이런 얘기 회사에서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지아 기자님 화이팅 뭐 이런 응원의 네.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일하는 걸 이렇게 잘하려고 열심히 고민하는 훌륭한 팀원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요.
진짜 감사한 부분인 거죠. 네, 체력의 공룡님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요 근래 신문 1면을 장식했던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른바 이제 가칭인데 경찰국 신설인데요. 27일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든다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이 발표 직전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뭐 경찰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경찰 내부에서는 더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들으신 듣동로 여러분들은 뭐 정부 부처에 생긴다고 하는 이 경찰국이 뭐길래 경찰청장까지 사임을 하는 거지? 뭐 경찰청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키워드로만 뉴스를 볼 때는 저도 비슷한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 경찰국? 저게 맞아요. 뭐지? 했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사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를 견제할 부서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 이 키워드가 보이자마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슈일 수 있겠구나. 권력에 뭔가 헤게모니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이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해석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기 위해서 경찰국이 대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직접 취재하고 있는 경찰 출입기자 그리고 행안부 출입기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위문이 이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차례차례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서 경찰청 출입하고 있는 위문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올해로 2년째 출입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입사해서 올해로 12년 차인 기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내셔널TV에서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출입하고 있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아직 만 1년이 안 된 신입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론사 입사 준비하면서 정말 매일 아침 버스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듣동라를 꾸준히 들었는데 이 자리에 제가 나와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더 영광이네요.
많이 떨리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수민 기자는 행정안전부는 언제부터 출입하신 거예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출입을 했고요. 지금 6개월
출입하는 동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의 한 순간에서 보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경찰 기자들은 보통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취재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경찰 권한과 권력 다툼에 대한 취재를 하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취재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최현수 기자도 경찰 출입해봤으니까 네네네. 주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사건 취재를 경찰 기자들은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권력, 뭔가 경찰 자체의 구조가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전 처음 보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사회부를 정치부처럼 취재해보기는 경찰청 출입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행안부는 이제 경찰국 설치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청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장 거취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 청장이 1일 현안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간부들 보고를 받을 땐 어떤 당부를 하는지 등을 최대한 경찰청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특이사항을 캐치하려고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정치부 기자들이 미모니 기자는 정치부도 오래 있어서 예전에 저희 듣동라에서 정치부 기자로도 나오셨었잖아요.
네,
주로 그 고위 인사들의 말에 주목하는 건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경찰청에서 지금 그 취재를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이수민 기자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는 행안부와 경찰 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조차도 기사를 쓸 때 어떤 방향성이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 행안부가 발표한 이제 권고안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행안부의 논리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현재 갖고 있는 인사권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경찰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바람직한 목표의식을 갖고 나름의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목표의식과는 별개로 각자 갖고 있는 속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분과 속내가 엇갈리는 상황 속에 정확히 제가 어떤 사실들을 기사에 골라 담아야 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수민 기자의 말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각자 자신들의 입장이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차분차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21일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고 네네. 그때부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일 만인 27일에 이 권고안이 확정이 됐고 그날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도 기자회견하고 이제 사임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에 경찰국을 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근간에 앞서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라는 곳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임기 첫날인 지난달 13일부터 첫 회의가 이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서 네 차례 회의를 마치고 지난 21일 권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 실질화 등이 담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직을 걸고 경찰권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그대로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엿새 만인 지난 27일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는 브리핑에 나섰고 김청장이 이후에 사의 표명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권고안이 발표된 날 경찰의 치안감 인사 발표가 두 번이나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네.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면서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김 청장이 사퇴를 결심한 계기는 지난 주말 그 이상민 장관과의 100분간 통화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로 의견 차이가 존재했고 김 청장은 이제 27일 사의 표명 직전에 간부급 회의에서 장관과 통화했는데 경찰청 의견이 수용이 안 된다, 사임해야겠다라는 취지로 간부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가 공식화됐습니다.
네, 행안부 권고안 공식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에 대한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원 조직이라는데 경찰의 뭐 인사권, 감찰, 징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곳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행안부와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쥐는 권한이 생각보다 크다는 건데요.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뭐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경찰 관련 온갖 법령을 소위 이제 연끌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되게 다양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권한에는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권, 총경 이상 되는 경찰 간부직에 대한 인사재청권, 그리고 수사 규정을 바꾸기 위한 협의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요. 이 권한들을 장관 혼자 다 실행할 수는 없으니 밑에서 이 일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경찰국입니다. 근데 아직 경찰국에서 누가 일을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흔히들 법무부의 검찰국과 비슷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기사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검찰국은 이제 검찰을 지휘하고 업무를 감독을 하는 등 동시에 또 예산까지 점검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국에는 사실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아마 경찰국에서도 이제 경찰청에서 많이 파견을 보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기자들에게 당초에 뭐 경찰국이 신설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됐었는지도 궁금한데 아니면 좀 깜짝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건가요?
이번에 사실 깜짝 발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그 전에 이제 자문위가 네 번의 회의 중 두 번째 회의까지 마쳤던 지난 5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수민 기자가 관련한 기사를 썼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한,
취재원?
이 취재원, 행안부 쪽 취재원과 통화하던 중에 이제 경찰국과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막내 기자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거의 A부터 Z까지 다 여쭤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경찰국이 뭐냐, 이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법무부의 검찰국과 비슷한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연결 조직이다라고 이제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확실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새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됐고, 그럼에도 이제 당시에 제가 행안부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행안부 이제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 이제 회의 때 전혀 나온 적 없다, 어디서 들었냐라고 이제 부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주 두 주 회의를 거듭할수록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제 마지막에 회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권고안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고안에 핵심적으로 담길 내용이 경찰국 신설이다라는 얘기까지 새 나오면서 이제 경찰 반발 조짐도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이 진짜 확실하게 만들 거다라고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월부터 그 취재를 열심히 한 기자에게는 단초가 있었고 그걸 하나씩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7일에 딱 권고안을 만든다라는 결정을 장관이 발표를 한 건데 그럼 이 경찰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언제 이 조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지 뭐 행안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해 7월 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경찰 골골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 내무부의 경찰이 치안국 형태로 있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이에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이제 아예 경찰청이 외청으로 떨어져 나가기 전에 통째로 내무부에 들어와 있던 시절과는 다르다. 왜냐? 지금의 경찰국은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규모로 보나 뭐 역할 권한 등으로 보나 치안국이었던 시절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현재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 있어서 장관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위해 이 조직을 만들려면 우선 법부터 개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견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오히려 정부조직법 34조 5항을 가져와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같은 다소 이제 아리송한 문장을 근거로 두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래 치안 업무 경찰청장이 알아서 해. 근데 경찰청장의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국이라는 행안부 안에 이제 조직이 하나 생기는데 네. 그 조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이수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때는 경찰청이 아예 없고 모든 경찰 조직이 이제 행안부 안에 직접 아래 있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권력에 되게 그런 흔들리는 권력에 복속하는 조직처럼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가 방금 이수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역할이나 권한을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과대해석이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법령으로 그럼 따져보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법령으로 따졌을 때 행안부가 치안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 맞아? 경찰 권한이랑 비슷한 업무를 조직을 줄 수 있어? 라고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을 때 또다시 다른 법령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해명을 한다. 예, 이렇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행안부 입장과는 또 별개로 제가 이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추가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번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배경에는 경찰대 중심의 경찰 조직을 바꿔보자라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사실 27일 브리핑에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상 현재 경찰 고위 간부직은 경찰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찰관 13만 명 중에 경찰대 출신은 3,200명으로 2.6%에 불과한데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는 720명 중 60%에 달한 436명이 경찰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파출소에 가면 만나뵐 수 있는 승경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경찰대 출신들이 쌓아놓은 그 승진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일정 계급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 경찰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3부처인 행안부에서 인사권을 쥐고 해보자 이런 뜻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권고한 내용 중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할 주제까지 적어놨는데 거기에 경찰대학교 개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문위원께 자세히 좀 여쭤보니까 이게 사실 경찰대학교 폐지까지 언급이 됐었는데
대선주자 공약들에도 있었죠, 예전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개혁으로 바꿔서 넣어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수민 기자는 이제 행안부 출입이시고 거기서 관련한 입장을 취재하시는 거고 이제 위문희 기자는 경찰 관련한 입장을 취재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경찰대를 견제한다라는 건 진짜 파워게임으로 와닿기는 하거든요. 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파워 싸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검찰이 본인들의 권한을 경찰로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경찰 내에서 검찰을 대적할 수 있는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경찰대로 위시되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사권이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힘을 쥐게 되는 거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정치의 언어로 설명을 할 때 경찰 내에 승진이 적체되는 것들이 문제 아니에요? 라고 경찰 내부에게도 약간의 당근 정책을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닌가요?
실제로 그 일선 경찰분들 중에서 그 경찰청을 비롯해서 이제 시도 지방청의 주요 간부들이 다 경찰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승진이 좀 제한적으로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경찰대 출신에 대한 좀 반발이 있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또 경찰대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차기 청장 인선 지금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비경찰대 출신이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그 경찰은 그 치안 총감이 되려면 치안 정감 중에서 뽑아야 되고,
그렇죠.
치안 정감을 뽑으려면 치안 감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치안감들 이상의 경찰대 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그 경찰대 출신을 우대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경찰대 출신 치안감 이상 간부들은 사실상 경찰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승진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문위에서도 공고 안에 그 고위직의 20% 이상을 일반 출신으로 채우도록 한다라는 그, 내용을 넣고 있는데, 이게 하위직들한테는 당근일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고위직에 진출하려면 그만큼 이제 순경 이상 분들이 총경이나 아니면 적어도 경정 이상 계급에 많이 포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미 올라와 있는 또 기존의 간부들이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질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들 사이에 그 승진하는 그 구조를 놓고 서로 불만이 있고 견제하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잘 캐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무원으로 따지면 순경은 이제 9급으로 입사하시는 분들, 입사라고 하면 되나요? 아무튼 경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경찰대는 이제 경위로 시작을 하니까 5급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9급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제 근무를 해도 경위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근데 대신 인원은 이제 9급으로 시작하시는, 순경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 속에서 승진과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러한 메시지를 낸 거다라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경찰국을 만들겠다라는 발표의 배경으로 이제 경찰 권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배경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경찰의 수사권이 혹은 경찰의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부터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검찰은 1945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됐어요. 경찰은 순사라는 네. 일제강점기 때 안 좋았던 기억이 작용한 탓인데요. 아무래도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둘 다 가지게 되다 보니까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하다 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2020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러요. 이게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건 6대 범죄에 한정하고 아예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참고로 이에 앞서 2018년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것도 있는데요.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시소를 타듯 이번엔 경찰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이제 문재인 정부 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한 번 더 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듣동라에서 여러 번 다뤄서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이제 이수민 기자 정리해 주신 것처럼 40년대 전에는 경찰 권력이 훨씬 셌던 거고 그걸 견제하려고 수사권 조정을 해서 한 50년 동안 검찰의 경력 권한이 엄청 커져 있었는데 또 90년대 후반, 2000 초반부터는 검찰이 너무 힘이 센 거 아니야? 라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제 되다가 이제 지난 말에 이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이 시소를 타듯이 이 권력 개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의자를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수사하는 경찰인데 이 경찰을 감시할 기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공룡 경찰이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경찰 권한을 최소한이라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를 행안부가 하겠다. 그 일을 우리가 도맡겠다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경찰 얘기 이제 이수민 기자가 해주셨으니까 내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이제 위문희 기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반발이 굉장히 밖으로 이제 나오는 중이잖아요. 막 연일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러는데 경찰 내부 분위기들이 어떤지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아, 제가 만난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통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바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 조항을 이제 경찰들은 행안부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민주적 통제냐, 정권의 통제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져 있잖아요. 더 정치에 예속화될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문희 기자가 정치에 예속화된다 요 주장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도 우청룡 좌백호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우청룡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좌백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이 뭔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까이 있어서 뭔가 정치에 예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경찰은 이제 법적인 근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려고 하는 그 근간에도 사실은 이 법 개정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소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맞습니다.
하네요.
네. 네, 그 행안부 자문위의 공고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그 대응 논리를 보면요. 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을 또 이제 살펴보니까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이런 제목이 많더라고요. 경찰 노조격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뭐 독재 시대로의 회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길까요?
아, 네.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내무부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16개 시도청 산하에 있던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는 지금의 행정안전부고요. 당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뒀던 경찰국을 31년 전에 분리시켰는데 다시 행안부 내에 경찰의 인사 등을 총괄하는 조직을 둔다고 하니 독재시대로의 획이다, 뭐 퇴행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경찰 직협 회장단이 그 지난 20일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그러니까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경찰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획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걸 듣동러분들도 이 두 기자의 이야기로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경찰국이 뭔지, 요 신설 배경이랑 각자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공지사항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광고 관련 문의는 공식 이메일 smarter@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레이스가 오픈했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참고할 수 있는 네일 사용 설명서 레이스인데요. 홍상지 기자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일 기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듣똥라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티저 영상과 신청 링크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얼리버드 기간에만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은 경찰 출입하고 있는 위문인 기자 그리고 행안부 출입하고 있는 이수민 기자와 함께 경찰국 이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공고한 이번 경찰국 이슈에서 가장 경찰들에게 예민한 부분이 아무래도 인사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고안이 발표가 나자마자 하필 경찰 치안감 인사가 번복되는 일이 일어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네, 전 이런 거 10년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뭔가 인사가 이미 났는데 이 인사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막 국기문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실제로 막 인사 명단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은 나 생상 태어나서 처음 보네 막 이런 생각했는데 당사자인 경찰들은 또 얼마나 좀 당황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21일에 권고안이 나왔잖아요. 경찰국 만들어보면 어때? 이 권고안이 나오고 그날 저녁에 시도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제 번복되는 일이 나온 건데 2시간 만에 명단이 이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28명 중에 7명이 네. 바뀌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어이없다.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또 되게 억울하다는 입장과 막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청 인사안이 발표된 건 지난 21일 이상민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장관은 사실 미국을 가기 이전에 이미 인사안을 다 짜놨다고 해요. 근데 이 장관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인사 관련 업무를 보좌 했던 장관 밑에 있던 치안 정책관이 경찰청에 인사안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이제 결재를 올릴 준비를 하라라고 전한 건데요. 이때 전달한 인사안이 최종안이 아니라 초안이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과제를 낼 때도 보통 최종 파일을 내야 하는데 가끔 원본 파일을 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경찰이 대통령실과 협의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뢰 그랬던 것처럼 관행상 인사를 미리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총경 이상 경찰 간부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인데 이 프로세스하고는 다르게 좀 흘러갔던 거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세게 비판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 해명이 맞느냐. 네. 사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경찰 측에서는 이번 이 논란에 대해서 아니 외압을 넣어서 인사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했잖아요. 좀 그 바뀐 명단들도 지난 정부에서 승진했던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문희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을 두고 하는 그런 힘겨루기의 일환이라고 봐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8명 중에서 7명의 명단이 바뀌었는데요. 경찰들 사이에서는 그 7명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다음 치안정감 승진 때 유리한 보직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한 직으로 밀려났다고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 이제 그런 분들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가 이번 보직 인사 때 한 직으로 평가되는 곳으로 밀려난 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누군가 외압을 넣어서 이제, 편의대로 인사를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제 경찰은 그동안에 대통령의 재가 전에 내정 형태로 인사안을 발표해온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조직이 그 14만이나 되는 것처럼 규모가 대단히 크고 또 전국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나 청와대와 일단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여지면 그 대통령 재가 전이더라도 내정 형태로 내부에는 그 공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경찰법상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던 그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치안정감 승진자들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하고
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면접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실질화하겠다는 그 이 새 정부의 의지와 그동안 경찰 내부의 인사 발표 관행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 만약에 경찰 인사 시스템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도 사실상 법에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리에 함몰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제청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경찰국 이야기 쫙 들어봤는데 저는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근데 듣고 계신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미쳐? 라는 궁금증도 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와닿는 변화가 또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한 그 행안부 자문위 한 자문위원도 경찰 스스로 권한 남용의 소지를 없애는 게 좋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저는 경찰청을 출입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렇다면 신설되는 경찰국이 어떤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할지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는 이제 교통이나 112 신고, 여성 청소년 또는 약자 관련 사건 사고 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찰 사무를 나눌 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자치경찰의 사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받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죠.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행안부의 이제 경찰국 신설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어떤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사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더 안전해지도록 보호하려는 것인지 실제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보면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이제 의견인데요. 경찰국 관련 취재를 하면서 한 교수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은 경찰 통제 권한을 시민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정부가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약간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해외에서 실제 시민들이 투표해서 경찰 주요 간부직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는 왜 자치경찰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 권한을 키우려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요. 사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경찰 조직의 업무나 경찰 자체에 대해서 더욱 동떨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국을 신설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권을 휘두르기보다 지금 다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경찰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돼서 일선 경찰들까지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거를 나눠주시니까 저도 어떤 방향에서 이 뉴스를 봐야 하고 각자의 입장들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기자, 경찰청을 출입하고 있는 위문희 기자, 행정안전부를 출입하고 있는 이수민 기자와 함께 경찰국 관련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서 두 분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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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